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신임 상무위원으론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5명이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모두 60살 이상이며 2022년 끝나는 시주석의 임기 후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주석이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에,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잔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으로 인선됐습니다. 왕양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한정이 상무부총리직을 맡게 되며 이러한 결과와 업무 분담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 주재 자국 공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인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 외교 공간의 존재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미국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대북무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입국은 재개되지만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11개 나라에 대한 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앞서 시행한 난민 입국 금지 조치의 120일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입국을 원하는 난민들은 과거보다 더욱 많은 신상 정보를 미국 당국에 제출해 강화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1개 나라 출신 난민들은 기존에 추가로 90일간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들의 입국이 미국 국익을 해치거나 미국인의 위협이 될지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미국 당국은 11개 나라가 어느 곳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북한을 비롯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남수단 등의 나라가 포함됐다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음파 공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과학이라고 쿠바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쿠바 내무부 당국자 3명과 의사 1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들이 음파 공격 주장은 미국의 모략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은 이런 공격을 가할 도구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런 공격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건강 이상 증세를 겪은 뒤 쿠바를 떠난 미국인들을 직접 조사할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력 손실과 뇌 손상,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지 대사관 인력을 최소화하고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직원 15명을 추방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지난달 실시된 분리 독립 투표 결과를 동결하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립은 양측 모두에 해를 입혔다며 이는 이라크 내에서 유혈 사태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전이 지속된다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 동결과 대화 재환과 함께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작전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독립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북한이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very much like to be able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e are not there yet.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인보다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very much like to be able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e are not there yet.
헤드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할 진지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북한은 대화에 진지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 문제를 당분간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미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the commander in chief of all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sets the standard.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will give us our marching orders, if you will.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진격 명령을 내리는 당사자라는 설명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국무장관과 국무부의 모든 행동과 외교는 대통령과 행정부, 미국인들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평화적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껏 나온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법안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4일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찬성 415대 반대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펜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young life that was tragically ended far too soon.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브래드 웬스트롭 의원은 원비어가 자신의 지역구 출신이라며 그가 북한에서 18개월간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in and heartache endured by Otto, his family and his friends can never be undone or erased.
오토 원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키스 로스푸스 의원은 원벼 씨의 사진을 확대해 이날 본회의장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someone is dealing with North Korea, there's nowhere to run or hide.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s subject to sanctions for doing business.
바 의원은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제재법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심화된 도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압박 정책으로 바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더 깊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이 미북 혹은 미중 간 중재자가 아닌 미국의 동맹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like to think of South Korea as our ally, not as our mediator.
힐 전 대사는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힐 전 대사는 이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겸임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조는 다를지 모르지만 김정은 정권을 다루는 본질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북한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힐 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He will see the enormous accomplishment of that country. Secondly, he will understand that
한국이 인식하는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대북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n terms of fundamental approach to North Korea, which I think the headlin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is, maximum was it pressure maximum.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트위터 발언 등이 미한 두 나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한국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은 본질상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힐 전 대사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어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런 차이점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에서 최대 압박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속되고 가속화된 도발과 높아진 긴장에 대응하고 적응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두 정상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 역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eah,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has expressed understandable skepticism about the value of those kinds of gestures at this current stage. I think if we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북 유화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적 시각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여를 언급하기에 적절했겠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기 이전에 압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북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노무현 정권과 닮은 점은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전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접근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극심하기 때문이라면서 압박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힐 전 대사 역시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볼 때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점은 있지만 두 정상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거절을 당하는 등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전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차별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his one does come with, I think, some challenging and maybe even unique circumstances. Certainly, as we've already talked about the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전의 미 정상들과 배경이나 통치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이 어렵고 보다 특별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본질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동맹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과거 미 대통령들과 달리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One difference seems to be that currently there are no plans to visit the DMZ, the demilitarized zon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여러 수사를 내놓은 만큼 DMZ 방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도발로 인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사가 심화되는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Yeah, I think that there's concern that with the rhetorical exchanges continu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국 등 동맹들과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레이첼 힉스 대표는 2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orth Korea's dangerous action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ollectively
북한의 위험한 행동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힉스 대표는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stead, North Korea has used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to threaten member states and leveraged international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엔 회원국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국제 협상과 합의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해 국제 사회로부터 원유와 식량, 현금 같은 혜택들을 강탈했다고 힉스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 지도자들이 진로를 변경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나오도록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방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보낸 것은 북한이 전례 없는 가뭄 등 자연재해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억지력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그 같은 무기를 우려한다면 미국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보유국이 아닌 상태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들어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론권을 신청한 미국 대표는 북한이 주민들의 필요를 돌보는 대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 보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했던 이 바레인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맞춰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레인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가 24일 공개한 바레인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바레인 정부는 모든 항공사를 포함해 자국 영공과 해상, 육상을 횡단하는 교통편이 여행 금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금수 품목을 몰수하도록 한 대북 제재 결의의 모든 관련 조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바레인 산업통상부와 국립석유가스공사 등은 물론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결의 내용을 숙지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이행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은 지난 11일 2270호와 2371호 등 기존 결의를 하나로 묶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5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2월 중순이지만 바레인은 약 50일 앞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4일 현재 2375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바레인이 유일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채택된 2321호와 2270호 이행보고서는 각각 83개와 99개 나라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와 비교할 때 제출 속도와 참여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87호와 2094호는 제출국이 각각 20여 개와 5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1718호 이행보고서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104개 나라가 참여했지만 대부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접수된 것들로 단시간에 100개에 가까운 이행보고서가 모인 2321호와 2270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압박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d a consistent policy of applying pressure to other countries, so they cut off their business and other.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인도가 북한의 핵 확산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핵개발 지원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이 북한 핵 확산 지원 세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제4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시타라만 장관은 24일 북한 핵 확산 문제 연계성을 조사하는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세력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 약속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다며 인도는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라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이 인도와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시타라만 장관이 특정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북한 핵 확산의 배후로 지칭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04년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북한의 핵개발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북핵개발 연결고리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수시마 수아리지 인도 외무장관도 지난달 북한의 핵 확산을 돕는 연결고리를 찾아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43년 전 대금을 치르지 않고 수입해간 볼보 자동차를 여전히 택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볼보 자동차 본사는 스웨덴 국영 수출보험의 개입으로 회사 측에는 금전적 손해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이 1974년 북한에 수출한 볼보 자동차들이 북한 지방 도시에서 택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카타리나 로슬룬드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볼보 차량을 평양 거리에서는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지만 특이한 볼보 144 모델은 아직도 시골길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종종 택시로 이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중반 북한이 주문한 볼보 자동차 144 모델 1000대가 모두 전달됐으나 북한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측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로어케 프루어베리어 볼보 자동차 헤리티지 담당관은 24일 VOA에 1974년 북한의 모델 144 차량 1000대를 팔았으며 이는 당시 가격으로 약 6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7,340만 달러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돈을 갚지 않아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이 개입했다면서 볼보 측엔 재정적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베리어 담당관은 추후 수리에 필요한 차량 부품 등 다른 물건도 수출됐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수출에 차량 부품이 포함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보 144 모델이 전 세계에 팔렸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수입으로 발생한 북한의 부채는 이자로 인해 크게 불어 2016년 12월 현재 27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3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루슬룬드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EKN이 북한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북한의 채무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KN은 VOA에 북한으로부터 대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는 게 EKN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KN의 201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채무국 가운데 채무 이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와 핀란드 정부 당국 역시 VOA에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탕감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볼보 144 모델은 140 시리즈의 한 종류이며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출시된 무늬 4개인 세단입니다. 볼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언론들은 이 시리즈 차량을 여태까지 만들어진 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 혹은 국제적으로 최고급 사양의 차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4년까지 140 시리즈 모델은 총 125만 대가 생산됐으며 볼보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 사람들보다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한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70% 이상으로 세계 평균보다 웃돌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기대수명 차이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최근 발표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북한 남성의 기대수명이 68세라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은 사망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해에 태어난 아기의 예상수명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남자 68세, 여자 75세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남자 기대수명 79세, 여자 85세보다 10년 이상 짧습니다. 또 중국 남자 기대수명 75세, 여자 78세보다 3년에서 7년 짧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12년 이상 짧습니다. 북한의 올해 총인구는 2,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 성장률은 0.5%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아시아 평균인 1%와 세계 평균 1.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또한 세계 평균 2.5명에 못 미치는 1.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북한 주민 인구 비율은 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입니다.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가임 여성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5살에서 49살 사이 피임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수단을 이용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여성 비율은 75%로 지난해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불임 수술이나 자궁내 장치, 피임약, 콘돔 등 현대적 방법을 이용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여성은 71%로 지난해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 실시한 경제사회 인구 보건조사 결과 북한 주민 대부분은 피임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루프로 불리는 자궁 내 장치는 플라스틱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고리를 자궁 안에 삽입하는 피임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높다고 해서 피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그게 비싸고 수입품은 더 비싸고 해가지고 한번 끼면 이틀 또 끼고 있거든요. 누적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4% 개념이지 정말 피임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탈북 여성으로 한국의 대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는 설송아 씨도 앞서 VOA에 많은 북한 여성들이 암시장에서 불법 피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시장에 가서 하려면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 10원 년, 20년 전에 행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산과 질병이 많이 나오고 그 원인이죠. 허리 아프고.
설송아 씨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성문화가 서구화, 자유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 불법 피임 시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임 실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가임 여성의 83%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차드의 피임 실천율은 7%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79%,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교육개혁을 점검하며 미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열린 자세로 접근했던 서독의 배려가 교육통일을 안착시킨 것처럼 한국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현 교육체계는 어떻게 바뀔까? 김 씨 가족 우상화를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북한의 교원, 즉 교사들이 통일 뒤에도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통일 뒤 북한의 낙후된 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독일 통일 뒤 동독에 있었던 교육 변화를 통해 통일 시대 북한의 교육을 준비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동독이 어떻게 보면 서독에게 부분적으로 점령을 당하였지만 학교 정책 부분에서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씀하셨고요.
통일 이후의 교육, 독일과 함께 논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민 대안학교인 염영학교가 협력해 개최했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슈테판 잠재 한국소장은 VOA에 독일 통일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교육 제도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changes that have been undergoing in Germany.
독일과 남북한 전문가들이 서로의 교육 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토록 다리를 놓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엔 독일 통일 뒤 동독의 교육 변화를 연구한 리타 니콜라이 베를린 훔볼트 대학 교수, 북한 교원 출신으로 남한에서도 교사로 활동 중인 다양한 탈북민들이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독일 통일 뒤 동독 지역의 학교 구조, 교원 고용 현황, 학업 과정의 변화를 설명하며 유연성과 실용성, 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독은 통일 뒤 서독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채 동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점진적인 개혁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마다 규모는 달랐지만 대부분이 기존의 교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시민 교육 등 재교육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에 해당하는 동독의 옛 정보기관 슈타지와 연계된 교원들만 파면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독 교사들은 서독 교사들에 비해 낮은 임금,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독식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우수한 동독의 교원들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교원들마다 요구하는 재교육 과정이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동독의 어린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제도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선생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교원 출신 탈북민 교육 전문가들은 하지만 학생들을 수령에 충성하는 혁명가로 키워내야 하는 북한 교원의 최우선 의무 때문에 북한은 통일 뒤 동독보다 더 큰 걸림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영어 교원으로 8년을 가르친 뒤 탈북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진희 여명학교 교사입니다.
즉 교사 역할은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복종하도록 키워내는 북한 정권과 인민의 매개체이며 세뇌교육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집중적인 사상교육을 시켜 성장할수록 김일성 가계를 숭배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총폭탄이 되어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한 씨는 행사 뒤 BOA에 동독이 정치적 교원들을 해고한 사례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교원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교원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에서 제시한 방침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두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식 해고 범주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교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이 마늘을 굽는다고 네. 저도 북한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 아우르게끔 이렇게 교사를 그대로 시키되 아무래도 이게 뭐 편차는 있는 거죠. 재교육은 물론이고 뭐 혁명사 감옥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나가겠다면 나가게 하는 거고 이때 좀 급여가 낮더라도 한국에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리고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교육에 있던 분들이니까 시키는 게 낫고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신 뭐 저도 영어를 했습니다만 영어나 수학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영어 같은 거 재교육을 시켜서 그냥 하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탈북민 출신으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시밀 여명학교 교사는 남북한의 판이한 학교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교육이고 교사, 교수자가 교육의 주체라면 한국은 아무래도 학습자,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교사의 권위보다는 학생과 학생 인권, 학부모의 권위가 훨씬 높은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반대라는 거죠. 한국은 이 그 교사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업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고 학생들이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졸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게 엄격하거든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사교육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교사의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북한의 경우는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적은 편인데 교육에 필요한 물품 자체가 거의 없고 그리고 뭐 너무 국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교사는 거의 이제 국가에 정해진 지식을 전수하는 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완전히 뭐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날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뒤 실력 있는 북한 교원들의 남한 이주 가능성, 남북한의 판이한 교육 격차를 우려하면서도 남한의 일부 부정적인 교육 문화를 그대로 북한에 옮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북한 영어 교원 출신인 엄연숙 서울 통일교육센터 교수는 북한의 교육제도가 매우 후진적이긴 하지만 이를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범 학생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북한의 거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 통일되면 북한 선생님 다 쓸모없으니까 남한 교사들이 왕창 필요할 거다. 그래서 필요한 자격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교원과 학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 사회 자체가 저평가되었다. 어찌됐건 북한 사회 그 교원 모두를 무시하고 통일은 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했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잠재 한국 소장은 독일이 40년 분단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지 28년 만에 통일한 것과 비교하면 분단 70년이 넘은 한반도는 더 큰 진통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이에 대해 열린 마음과 서로 배워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동독에서 가르치길 원했던 서독의 교원들은 열린 자세와 자원하는 마음, 동독 재건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특히 동독인들과 소통하며 서로 배우기를 원했고 일방적 도움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도움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았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뒤 자원했던 서독인 교사들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며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희 씨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한 교사들이 먼저 따뜻하게 품는다면 북한의 교원들도 이를 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어서 북한 교사들도 같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할 때 영어를 좀 모른다고 컴퓨터를 좀 문서 작성할 줄 좀 모른다고 뭐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그 비난을 하실 시간이면 좀 더 도와주시고 좀 케어를 해주시고 따뜻히 품어주시고 이러면 저희 북한 선생님들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예, 같이 아우르면서 또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예, 이런 그 한민족의 이런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저 보여드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출신 교사들은 하지만 투자 가치를 너무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교육 문화, 사교육의 병폐,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 등 한국의 부정적인 교육 문화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행사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에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믹한 게 아니고 사람의 통일이니까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나갔는지 그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린 어떤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어떻게 서로 공동체가 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한국이. 지금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굉장히 그런 환경인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욕을 먹으면서도 뭔가 준비하는 이런 모임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됐어요.
조 교감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며 독일이 통일을 먼저 이룬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과 연계된 정당단체로 자유와 정의, 연대감을 중시하며 민주와 법치, 가치 등을 전 세계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호주와 슬로바키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호주가 내년에 임기가 시작되면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다루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 임기 중 호주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이사국 선출이 확정된 16일 호주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 세계 인권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특히 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6일 유엔 총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활동할 유엔 인권이사회 15개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선출됐습니다. 호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슬로바키아는 북한 정권에 의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제고하고 국제적 책임 규명과 처벌을 포장하며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회경제적 개발과 개혁에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모두 47개로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각 13개국, 동유럽 6개국, 남미 8개국, 서유럽과 기타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고 해마다 지역별로 약 3분의 1가량이 다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평양에서 근무한 피슬러 전 소장은 현지 주민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적극 지지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I think it's very essential to differentiate when we talk about Pyongyang or anything outside Pyongyang.
지방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반면 평양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고 건물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도 향상됐고요. 휴대전화 사용도 많이 늘어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4년 전엔 없던 전기 자전거가 지금은 평양 거리에 자전거 5대당 한 대꼴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 대당 $300 정도 되는 걸 고려할 때 북한 가정의 지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북한에서도 학생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Yeah, I mentioned it. I don't see so many students using cell phone
because that 그 정도는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사는데 최소 $150는 들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갖지 못합니다. 북한에선 스마트폰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통화나 문자를 보내는 데 쓰죠. 스위스 국제개발처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요. 인트라넷을 통해 북한식 메신저 앱을 이용하거나 사전이나 날씨 같은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즐기고요. 스마트폰은 북한산, 중국산 모두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료는 얼마나 되죠?
The initial subscription is very cheap and payable in won. So it's something like 3,000 won for a
기본 요금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약 $1도 안 될 정도로 쌉니다. 하지만 60분 정도인 기본 통화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통화 시간을 충전해야 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2대에서 3대 정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요금만 내고 무료 통화 시간을 여러 번 받는 게 한 대만 갖고 비싼 통화 요금을 내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까?
Definitely and substantially, and not only in Pyongyang.
평양과 평양 외곽의 전력 사정은 최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전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외교 공간에서 정전은 1년에 5차례에서 10차례 정도, 각각 10분쯤 있었는데요. 전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전기 보수 관리 차원에서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정전이 됐죠. 정전은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지속됐고요. 하루에 총 8시간 정도는 전기가 끊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전력 상황은 크게 나아진 거죠.
평양 외 지방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었나요?
There was no problem for us to travel into rural areas. It was always easy. That was.
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달에 몇 차례고 방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과 관련해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허가도 항상 나왔습니다.
지방을 방문하면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현지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Well, we look at progress of our project. And or we look at community.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지방 주민들하고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방 주민들은 저희를 매우 반겨줬습니다.
평양과 지방 주민들 영양 상태에 많은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Yes, definitely. I have not seen visually. I have not seen hunger. I have not seen starvation.
네,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굶주림 실태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영양 부족이나 영양 실조를 겪는 주민들은 많았습니다. 고기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유제품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 실조가 심각합니다. 실제 나이에 비해 체격이 많이 왜소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던 지역도 있었습니까?
Everywhere except Jeonggang Province.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cannot.
저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은 자강도뿐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상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지원 사업을 했습니까?
Our wash project, which is the water supply, the hygiene stuff, and the latrines.
식수 위생 사업과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한 산림 녹화 산업,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은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사업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Definitely. Nutritional support of WFP to those children is obvious. It does not cover.
전 확실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특히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영양 지원 사업이 어린이 영양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식수 위생 사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설사 발생 빈도가 줄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기술 전수 사업은 매우 높이 평가를 받았고 물자 지원도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신다면요?
Inability to get really close to a Korean. That's the tough one. The impossibility to have.
평양국제개발협력처 사무실에 15명 정도의 북한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에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미얀마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컸습니다. 북한에서 4년이나 생활했지만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의문들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합니까?
So our cash expenditure on like the operation of STC.
현지 직원의 월급을 포함해 평양에서 스위스 국제개발처의 한 달 운영비가 5만 유로 정도 됐습니다. 북한 직원들에게는 현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북한인이 있었나요?
I had some or few. I guess you know that it's not so easy, you know, like.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집으로 초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반드시 두 명이 함께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단둘이 있을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 감시해서인지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직후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핵실험 영향으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까?
People think that's great. And that's the level of information that I have that they have to be.
주민들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요구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적과 정책을 볼 때 그를 어떤 지도자로 평가하시겠습니까?
My guess is that there must be a team of strategic thinkers.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장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2부도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의 저명 언론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가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는 사망하기 전 체첸 지역의 인권 유린과 러시아 크렘린의 부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6월 이 살해 사건과 관련해 5명의 처벌을 받았지만 살해를 지시한 주범이 누군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노우트 대변인은 최근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의 추모일을 맞아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지시, 계획하고 공모한 사람이 누군지 러시아 당국은 밝히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016년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국가인권보고서는 이 사건을 비롯해 여러 유명 언론인들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언론인들이 그들의 언론 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금, 신체적 공격, 괴롭힘,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헤더노우트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의 보도는 러시아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와 북코카서스 지역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첸 지역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탄압과 초법적인 살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